네, 질문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함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새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아니면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아마 오늘은 그것을 픽스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문제가 생기면 예,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예배 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깁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이 길지만 그러나 읽으시면 실제 있는 역사에서 과거 역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유명한 얘기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길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뭐가 핵심적인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함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아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국률이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길지만 잘 읽으셨습니다. 네, 말씀이 없어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일로 3일 되는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올바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되는 때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이제 뭐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신이 꿈꿈으로 인해서 이제 번민을 하게 되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노라는 그 신령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히 내 꿈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해주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맞히고 그러면 내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그 갈대아 술사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 얘기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뜻을 굽히지 않죠. 오히려 니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꿈꿈을 얘기하고 그러면 니네들이 시간을 끌 것이다. 이제 천연하리라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함이로다. 여기서 천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로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나 날짜 따위를 미루고 지체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려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는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말하라.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재촉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었지만 여러분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왕의 제도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죠. 그 왕이나 예전에 이런 이 당시에 이런 왕들은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즉시로 그냥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들은 굉장히 지금 긴박하고 정말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좀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그걸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 여기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되는 내용들 단어들이 나오는데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과거에는 절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을 보이라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자기가 밤에 꿈을 꾼 거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계속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적 없나이다. 네, 색깔 있는 펜을 딱 들어야 될 때가 왔죠. 네, 11절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부분에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 박수들, 이 당시에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그 당시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그 이름 있는 이런 신령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내그 꿈을 해석해 보이라 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셨던 것처럼 그걸 알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벗어나는 신들만 알아맞힐 것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신령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해 아래서는 누구도 그것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신도 없죠. 그것은 이들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앞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주는 또그 단어가 붙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핵심 키워드인데, 네,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 두번 반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갈대아 술사들이나 박수들, 뭐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앞에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네, 이 부분을 표시하셔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도 읽겠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네. 이제 이 키워드가 보이시죠? 핵심적인 단어가 보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왜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에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것을 알아맞힐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로 알려주신 거 주기도문, 우리가 매번 예배 끝날 때나 자주 외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도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네, 우리가 전도서를 얼마 전에 공부할 때 전도서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해 아래라는 것을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도서에 아주 해 아래라는 말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해 아래. 다시 말해서 그 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해 아래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게 강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편 기자를 통하여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구약의 주는 여호와시고 신약의 주는 예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두 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가 있죠. 구약의 그주 여호와가 신약에는 주 예수십니다. 그래서 같은 한 주이십니다. 예, 로마서 10장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 이건 뭐 거의 공식적인 그런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그러나 그 주는 하늘에 계신 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전도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래서 이제 뭐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전도서 5장 2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베드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예수님에게 순복하느니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그리고 이해 아래 이 세상을 구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인간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시며 여기서 벌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내용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쓰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기에 다시 한번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니까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주 여호와께는 주 예수께서는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낮만 빛이 있을 때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갈대아 술사들이 박수들이 이것은 왕이 물은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왕 앞에 그걸 보일 자가 없다라는 이것이 맞는 얘기인 거죠. 이 세상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신이 존재하지 않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통달하여 하시는 보고 계시는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사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과 기쁘고 즐거운 뜻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겨야 된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상을 아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기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모든 사상, 우리 생각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우리는 겉으로 아닌 척하면은 사람은 그냥 아닌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해 아래에 있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지금 갈대아 술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은혜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139편을 읽으셨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오른손으로. 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념한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과 같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분을 낼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을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신들이나 우상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19절에 아까 다니엘서 2장 19절에 돌아와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강조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20절부터 그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면 금요일날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갈 때 부분이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23절에 뒷부분에서 나의 열주 하나님이여 이제 앞부분에는 나의 열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제 다니엘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 주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들은 그걸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열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해야 된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했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다 했는 건데? 그렇잖아요. 본인한테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냥 내가 다 했으면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진 않아요. 내가 다 한 거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알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와 찬양이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그냥 나오려면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걸 알고 믿어야 그래야 이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은 뜨겁게 감사를 드리거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거는 억지라 강요로 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이거는 억지로 강요나 억지나 누가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조금이라도 본인이 한 것이 했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꼭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 생각에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박힐 수 있는 그런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2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보세요. 아주 설명해 주시잖아요. 영원 무궁히예요. 영원 무궁히예요.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 순간에 그냥 이 순간만 반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바닷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죠. 막 기뻐하고 즐거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그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자기네들 완전히 사면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애굽에는 죽을 데가 없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나 뭐 난리 났었죠. 그런데 아니,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마른 땅 건너친 자기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벽이 딱 물벽이 생기는 이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진짜 이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일을 상상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못 믿는 판에.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찬송을 했지만 그러나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간에 반짝반짝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 무궁히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 무궁히 정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이제 뒤에서 지금 이제 고백을 드리듯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우시며 폐하시기도 하는 이런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영원 무궁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시 잠깐만 반짝 좋을 때만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히 우리는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셔야 되고 그 영원 무궁히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그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그걸 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영원 무궁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찬송과 감사를 받으실 대상입니다.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좋을 때는 반짝, 나쁠 때는 팍 실족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 이름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유를 이제 뒤에 설명해 주시죠.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다. 꼭 집어서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욥기서 28장 12절 13절, 욥기서 28장 12절 이하 끝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시간이 거진 다 됐기 때문에 네, 요 맛배기로 요 부분 말씀만 보고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 이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정말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이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값조차도 알지 못해. 그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 해 아래서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욥기서 28장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도대체 명철은 어디 있는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소문은 들었는데 도대체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명철의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28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바로 그 있는 곳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부터 지혜가 옵니까?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말씀 나눈터 예배당 홈페이지, 말씀 나눈터에서 말씀 나눈터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읽어보시면 조금 더 깨달으신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거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헬라인의 우리 모든 이 해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위에서 났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왔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거의 핵심 표시하셔야 되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죠. 이 세상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밀이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하늘의 지혜, 그 이세 모든 보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세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하면은 사진 속에 있는 잘생기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식,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정말 말씀을 은과 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값어치 있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값을 알지 못한다라고 아까 욥기서 28장에서 13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감도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니까, 지식이 아니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보화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값어치 있는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을 알게 됐을 때 모든 걸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맛을 받은 것이, 맛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맛보알지어다라고, 그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서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게 되고 그 해석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니엘이 꼭 집어서 얘기해야죠.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영원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와 권능이,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리가 아니죠. 우리 교회의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비밀된 감춰진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다니엘이 본인이 알아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영원무궁히 예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 이름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권능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진실로 갈대아 술사들이나 박사들이 얘기했던 그 말이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물은 것은 희한한 일이기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하여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밤이든 지금이 낮이든 내가 바다 끝에 거하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거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실 수 있으며 멀리서도 나를 아시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아시며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않도록,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외로워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슨 일에 놀라며 왜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통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진실로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비사단, 그 비밀된 그 비사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성경을 열어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따라 이제도 오늘날도 우리들 정말 이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위해 정말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정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모든 지혜와 권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23절의 말씀, 오늘 다 하지 못한 말씀은 금요일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연관된 말씀을 생각해보고 오시면 도움이 나중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원궁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기쁨,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